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뇌를 쏟아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돌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부어 녹여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땅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이 먼저 오늘의 본문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 성전 안을 채울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이 특별히 두로에서 당대 최고의 기술자 히람을 모셔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탁월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노스를 만드는 일에 관한 한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그의 기술을 완벽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둘째로 이 본문이 이 히람이 유대인 어머니와 또 두로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라고 또 소개합니다. 요즘도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참 뭐 수십만이 생겼지만 국제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민족도 굉장히 배타적인 데가 많아서 이렇게 딱 눈에 보기 혼혈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차별이 심한데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국제결혼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인종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순수 유대인 혈통을 고집하는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아마 이 히람은 자라날 때 상당히 많은 어떤 인종차별을 또 있지 않았을까. 한국으로 특히 이쪽에서 두로에 있었을 때는 괜찮았을 텐데 특히 이제 유대로 와가지고는 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따갑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미국 프로 미식축구 스타 중에 하인즈 워드라는 사람이 있죠. 한국계의 혼혈한데 그분 때문에 혼혈아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 그 혼혈아로서의 그 차별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놋기물들을 전부 다 이 히람의 손으로 집어넣는 이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본문은 또 히람이 과부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혼혈아인 것도 힘든데 과부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정말 가난했을 것이고 사회 소외 계층 중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핸디캡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할 일 성실히 안 하면서 자기 팔자 탓하고 세월 탓하고 가난한 부모 탓하면서 술 마시면서 국가와 민족 걱정만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사명을 보고 내게 주어진 작은 재능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인즈 월드는 미식축구 선수로서 성실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을 하고 겸손하게 다듬었기 때문에 미국 미식축구사의 빛나는 스타가 되었고 또 다른 모든 혼혈아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 하인즈 워드가 한국 방문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혼혈아들에 대한 국내에 있는 혼혈아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하인즈 워드가 이 미식축구 선수로서 자기가 갈 길을 성실하게 가지 않고 머리에다 빨간 띠 두르고 막 앞에 나가서 시청 앞에 나가서 혼혈아들에 대한 사회 차별을 철폐하라 그러면서 막 데모하고 술 마시면서 때려 부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랬으면은 오히려 이게 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통해서 그 자기의 그 분야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점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 두로 사람 히람처럼 과부의 아들이고 혼혈하고 이렇게 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는 시각에 이렇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다듬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에 보니까 이 성전에 이 놋기둥 둘을 만든 얘기가 탁 나옵니다. 기둥의 높이가 각각 18규빗이라고 15절에 나오는데 이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은 한 8미터 정도 높이가 됩니다. 둘레는 각각 한 5.4m 정도 이렇게 됐죠. 한쪽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고 불렀고 또 한쪽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은 그분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이 성전에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의 이름 야긴과 보아스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합쳐서 말하면 주님의 능력의 팔로 성전을 세우시고 떠받들고 계시다.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틀라스라는 거인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주님의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버티시고 계신다. 우리의 생활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키시고 지탱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팔이 주님의 팔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팔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팔이 이 교회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 교회가 뭐 무슨 힘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보다도 막 엉성한 데가 많고 국가 조직보다도 엉성한 데가 많아 보이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떠받들고 계시는 팔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연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엉성해 보여도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없애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내부의 분열과 이런 갈등들이 주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가 있고 교인들은 흩어질 수가 있었지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강하게 지탱해 왔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탱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은 그리고 지탱해가고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듯이 교회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범사에 그의 리더십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네 머리로 빨리 돌려갖고 결정하지 말고 감정 욱하고 솟구치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며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라.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났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대해 갈등이 없어요. 근데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뭔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대학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이 사업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래요. 거기에도 뜻이 있어요. 내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탱하고 떠받드는 힘이 교회를 지탱하고 떠받드는 힘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들 때는요 지도 안 하세요.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 이랬어요 하고 막 들이받을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하는 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시간이 걸릴 때도 나를 누가 껄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해할 때도 나를 변호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을 때 나를 떠받든 하나님의 팔이 나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하고 불평하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시키세요. 사람을 세우고 지탱하고 하는 그 힘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로마서 14장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함부로 다른 형제들 비판하기 쉬워요. 그러나 남의 하인이 누구냐면은 그 형제가 네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넘어뜨릴 것이다. 그가 세워져 있던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걸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탱하고 계시다면 함부로 비판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 기둥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은 바로 그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탱시키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존재와 하루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이 저 사람 미스테이크로 놔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에는 미스테이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다 필요해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긴다면 형제의 존재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형제도 이 교회도 하나님이 지탱하고 계신다. 이 기둥 꼭대기에는 보면은 이 기둥 머리에 석류를 둘렀고 백합화 모양으로 다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석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백합화는 이 순결을 상징하죠. 특히 이 백합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꽃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예쁜 꽃은 많아요. 장미도 예쁘죠.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아름다운 꽃이 많은데 왜 하필 백합화가 성전에 있느냐? 백합화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거룩과 아름다운 꽃이 순결이에요. 그들이 사는 땅은 그냥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화려하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 백합화라는 것은 세상과 차별화된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룩한 아름다움, 이 거룩한 백성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또한 힘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성전 곳곳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합화는 거룩이면서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그런 장미나 그런 화려한 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값비싼 장식품으로 채워놓는 곳은 아닙니다. 로마 바티칸의 그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보면 뭐 온갖 값비싼 장식품 이런 걸 다 넣어놨어요. 아니 교회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그리스 뭐 신상들 이런 것도 다 넣어놨어요. 그건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욕심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넣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미술관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 찬 곳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잘 지어놓은 교회도 가보면 너무나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질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공간은 가난하고 초라해도 어저께까지 교총 행사하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과 차별화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차별화된 사람이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다. 세상과 다른 법칙으로 다른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특히 기도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깊이 가슴속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팔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소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